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천국의 소망이. 예. 어떻게 보면은 골이 깊어지면 그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세상, 지친 세상 걸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버티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한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세 명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같이 희어지는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 두지 않는 시점에서 굳이 이러한 변화산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초막집을 짓고 이러한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 정도로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정말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 오르셔야 했고 그곳에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그 사건이 남아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엿새 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점이 있고 그 점으로부터 그날로부터 엿새가 지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또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흘 후에라는 표현도 아니고요. 왜 하필 엿새 후에라는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오늘 이 사건은 사실 그 앞서 있었던 사건하고 연결해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엿새 후에라고 복음서 기자가 이렇게 시간 부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7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죠? 네. 마태복음 17장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굉장히 쉬운데. 그렇죠. 예, 그렇죠. 16장 있죠, 16장. 예, 16장. 사실 이 17장은 16장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장절을 구별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물론 몇백 년 되었지만은 이 말씀이 지어지고 난 뒤에 장절이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16장 맨 마지막에 있는 절과 17장 1절이에요.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에 가면은 9장에 가면은 16장 맨 마지막 절 28절이 9장에는 1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1절에 있는 것이 9장에 가면 2절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한 사건으로 사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절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좀 익숙해지면 장이 바뀌면 무엇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6장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아셔야지 이 변화산 사건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그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바요나 시모나 정말 잘하였도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의 혈육도 아니고 너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하시고 칭찬하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서는 그 베드로의 그 믿음 고백,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은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겠지만은 예수님 당시 이 제자들은 이해를 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사실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거구나. 새로운 공동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 계시구나.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공동체의 그 특징과 정의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특징적으로 했던 일들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읽어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을 읽어봐도 나옵니다. 그들이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들은 그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내가 거기에서 한자리 하는 거. 그런데 한자리 하는데 기왕이면 조금 좋은 자리 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 이게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참 유대 사회에서는 매장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종교적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와,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듣지만은 이 제자들은 그거 다 안 들립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좋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셔서 내가 거기에서 좋은 자리 하고 싶은데 이게 웬 이야기입니까? 이게 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죽는다니요. 그것도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는다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막아섰을 때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는 사실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그죠? 자기가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뭔가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걸 막아서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크죠. 그리고 플러스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인데 그 주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여러분 신경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 그럼 얘가 적절하죠? 예. 아내와 남편이? 아니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떤 큰 일을 두고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다 했을 때 큰 그림에서는 사실 이해가 가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당신입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저하고 아무런 교감은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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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여쭤봐야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와서 내가 정말 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예.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왜 하필 너지? 여기도 한번 여쭤볼까요? 예. 아마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 왜 주님 당신이십니까? 왜 주님? 자,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시겠죠. 베드로의 욕심도 알겠지만 정말 주님을 위하는 마음. 아마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는 칼 차고 다니잖아요. 그죠? 주님,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자근자근 읽었지만은 베드로의 성격상 완전히 그냥 길길이 뛰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영어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 하지만은 영어식으로는 Hey Jesus, Oh my goodness,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자기가 차고 다니는 칼도 싹 보여주면서 무슨 소리? 누가 당신을 건드린다고? 예. 아마 정말 이 예수님 같으면은 예. 그 마음을 알았다면은 그 욕심도 보이지만은 그래도 스승을 위하는 예. 따뜻한 마음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예,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예. 예수님 아신 거예요. 예.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인간적 생각 이면에 있는 사탄의 계략을 아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탄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려는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우리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 마지막 이 유혹이 뭐였습니까? 다 안다.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려운 길을 가지 마시라. 그냥 절하고 이거 가져가시라. 이렇게 하셨을 때 십자가 지지 마시라. 그런 거 왜 하시냐?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인간적인 달콤함 정 뒤에 있는 사단의 계략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러가라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음성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그의 말이에요. 그의 말. 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예, 여기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죠. 저와 여러분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들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긴 설명들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너희의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이야기하시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생명이 되는 유일한 길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길인데 이 길에 유일하게 생명이 있다. 근데 너희가 이 생명 없이 이 생명 없이 이 땅에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온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내가 너희의 행위를 보겠다 말씀하시죠. 무엇을 보겠다고요? 어떤 행위입니까? 여러분 문맥에서 해석이 되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죠. 그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 때.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늘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시겠다고 하시는 유일한 것이 너와 의삶 가운데 나의 십자가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본문 27절에서 끝이 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 더 부연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교회사 가운데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이 오시는 것을 재림하는 것을 본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자들도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변화산 장면이에요. 이 사건 후에 며칠 후에 6일 후에 엿새 후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7장 1절 보여주세요. 16장 28절이 마태복음 16장의 맨 마지막 절이고요. 17장 1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9장 병행 본문에 가면은 우리 16장 28절이 9장 1절에 있고요. 17장 1절이 9장 2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자, 영광을 내가 정말 보여주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엿새 후에? 엿새 후에? 그게 뭐지? 왜 3일도 아니고? 그냥 바로 보여주시지.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이 받았던 최초의 수신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24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왜 아냐고요? 저도 떠오르니까요. 저도. 출애굽기 2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영광 가운데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엿새 후에 모세를 불러오시죠.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 그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종을 부르셨지.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할 때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게 그 선지자죠. 우리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 구원자. 아, 이 마태복음 17장 1절을 읽으시면서 모세가 유언처럼 한 이야기, 나와 같은 그 선지자를 일으킬 텐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그분이구나, 그분이구나. 이들은 아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구약에 예언되었던 엘리야와 같은 자, 그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우리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변하셨어요.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며 그 옷이 하얗게 해같이 희어졌다. 흰 옷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서두에도 질문을 던져봤잖아요. 왜 이런 것을 기록하셨겠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인데요. 예, 왜 이런 영광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핵심만 이제 우리가 추려서 볼게요.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이런 변화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헬라어가 참 묘합니다. 예. 여기 나오는 변화하기 위하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예. 신약에서 딱네번 쓰입니다. 네 번. 여기 한번 쓰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죠. 그죠? 그 말씀이에요. 그 단어예요. 나머지 두 번은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여기 마태복음 17장 2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절에 쓰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변화되신 것처럼 너희도 변화될 것이다. 근데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막 복음복음하고 예수 예수 이렇게 노래하고 예수뿐이 없네 이렇게 노래하지만은. 우리가 사실 그렇게 안 산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삽니까? 근데 이러한 자들이요. 하나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자들이, 이 죄인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데도 우리 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20톤 트럭이 제 앞에서 뒤집어졌어요. 저는 내 눈앞에서 그게 뒤집어지면서 저 차는 완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믿죠? 뭐 어떻게 해?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는 순간이었겠어요. 죽다 살아났는데. 얼마나 스펙타클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무덤덤하게 했지만은.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같은 이 추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런 무반응이에요. 마치 내 사랑하는 아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요. 마치 그런 사고를 겪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할때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실제적인 이야기가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늘 보시는 그대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떠세요? 왜 주님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 하늘의 영광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수 없지 않느냐. 근데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거저 주겠다.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너희를 참여시키겠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교만하고 하지만은 너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의 힘이 아닌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너희 소음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성령의 열매지 않느냐. 머리로 보금보금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삶 속에서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열매로 드러나는 거, 실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대로 다 이루십니다. 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주께서 변화산에서 해처럼 빛나셨던 것처럼 해같이 우리가 빛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색깔 감각이 없으셔가지고 흰 옷만 좋아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예.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흰 옷을 입었다 하는 그 뜻은 하나님에 속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가운데 속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천사들이 늘 흰옷을 입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들을 흰옷 입은 무리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볼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뭐 신천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조금만 읽어보시면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예. 내 자손이, 언약 안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몰트처럼 셀 수 없게 하겠다. 그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된 무리예요. 그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잖아요. 교회.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무엇을 입고요?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컬러가 white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13,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가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옷을 피로 씻으면 옷이 무슨 색깔이 돼요? 예? 뭐라고? 예. 어떤 색이 되겠습니까? 피색이 되죠, 피색이. 피에 씻으면 피로 물들죠. 예. 근데 흰 옷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칼라로 희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언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시커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자로 빚으시는 그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예. 놀라지도 않습니다. 예. 꽤 괜찮은 사람인 거죠. 예.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 이렇게 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너희를 이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너를 이 영광 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겠다.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로 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그러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변화산 이 이야기는 구약이 거의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나눠서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다 생략하고 정말 오늘 이렇게 핵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죠.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가지 맙시고 여기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여기서 머뭅시다. 그래서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세 개를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짓겠습니다. 여기서 머뭅시다. 무엇입니까? 여기가 주사오니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죠?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왜요?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요, 저와 여러분을 이 죄에서, 이 추악한 죄에서, 이 끈질긴 죄, 여러분 이 죄를 그렇게 끊어고 싶어도 우리가 직분이 주어져도 그 죄의 유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도, 우리가 아비가 되어도요, 그 부끄러운 유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평생의 삶 가운데 짊어지고 나타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야죠. 내려가야죠. 17장 5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 그의 말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 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가십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가주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시죠. 제자들도 가지 말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 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그길 가지 말고 그냥 우리의 왕이 돼서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를 다 뒤로 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왜요? 당신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길은 누구만 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 가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해도 그 자식을 대신해서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 아들만이, 오직 하나님 아들만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야지 저 같은 죄인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는 엘리야와 모세 가운데 서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면서 마가복음 표현으로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세탁할 수 없는 그런 흰 빛나는 옷을 입고 계셨던 그분이요. 골고다 산에서는 벌거벗게 지셔가지고요.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빛나는 옷이 아니라 벌거벗고 계세요.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죠. 변화산에서는 밑에 제자들 셋이 있었습니다. 골고다 산에서는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다고 표현합니까? 여자들 셋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십니다. 어머니도. 우리 남자들은 이해가 갈 거예요. 이 나체를 드러내기 힘든 게 어릴 때는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홀딱 벗고 다니는데요. 커서는 정말 부끄러운 게 어머니 앞에서요. 근데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데 가릴 수 없어요. 옷도 못 가리고요. 예수님의 손은 박혀 계시잖아요. 왜 이러셔야 됩니까? 왜 이렇게 철저하게 부서지시고 모욕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셔야 됩니까? 철저하게요.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모욕을 다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유일하게 구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수치와 모욕을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누려야 될 모든 영광들을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세상에 어떤 것들 다 사라져도 이 하늘 영광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 세상 영광 다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군대 가면은요 훈련소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부모님들 면회 오시죠. 애인들 면회 옵니다. 수백 명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자를 쓰고 똑같이 머리를 짧게 깎고 있어요. 똑같이 타 있습니다. 도저히 구별이 안 가요. 예.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보여요. 아니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파니 크로스비가요. 예, 6주 만에 시력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가 찬양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마지막을 합니다. 우리 8절을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중적인 의미죠. 엘리야와 모세가 떠났다는 말도 있지만 이제 제자들 눈에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 저 여러분 그래 하십니까? 예.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감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송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눈을 떠버리면은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그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다 감당하시며 나에게 참 생명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가 보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를 보고 사십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예. 학위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네, 필요하죠. 우리는 근데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로만 살아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록 우리는 세상에 땅을 디디고 살지만은 세상과 같이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희락하며 화평하며 오래 참으며 자비하며 선을 행하며 충성하며 온유하며 절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눈에는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를 한번 찬양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니 크로스비가 태어나서 6주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 자매가 정말 믿음 안에서 고백했던 구속한 주만 보인다 라는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로 갑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그런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을 볼까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다 구속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그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버려두시고 모세와 엘리야 사이가 아니라 죄인들의 사이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던 이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한 주님만이 보이기를 저희들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주님으로만 소망 살아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녹록지 아니하고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앞이 캄캄하고 하던 일이 잘 되지 않고
비즈니스가 힘들어지고 한 달지라도 우리의 주심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땅에 허락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조금도 정말 아끼지 않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